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5월 28일 수요일 포도즙과 언약의 피 시편 75편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9절 요한계시록 14장 9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이 시편은 심판에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며 다른 구절은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어떤 이는 시편 75편이 산헤립의 군대가 기적적으로 멸망한 사건에 대해 노래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악인의 최종 멸망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악의 군대가 올라와 그들을 포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우신 왕과 함께 거룩한 도성 안에 있으며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께 멸망당한다.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바로잡으시는 것 중 하나는 타락한 세상에서 행한 권력 남용이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산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우주의 의미나 객관적인 도덕 기준이 없다고 믿기로 선택한 결과 가운데 산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만약에 의미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내야 하고 마치 온 우주가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각 사람이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다. 누군가 이 철학이 니체 자신에게는 얼마나 잘 적용되었는지 묻는다면 실제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는 이탈리아의 길거리에서 한 남자가 말을 때리는 것을 막으려다 실성하여 쓰러졌다. 이후 1900년에 사망하기까지 그는 11년 동안 부분적으로 혼미한 상태로 지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현재의 사건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없다거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관점을 주장하므로 문명의 기둥이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기 쉽다. 우리는 현재 많은 지역에서 남성과 여성과 같은 인간의 성별을 비롯한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마저 공격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하기 부끄러워했던 유형의 부도덕이 지금은 공개적으로 칭찬받고 박수를 받고 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소망이 필요하다. 교훈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세상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악인들의 포위되어 위기인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묵상. 결국 모든 것이 바르게 되려면 이 세계의 완전한 멸망과 하나님의 재창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잊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천국에서 먼 사람. 그리스도의 정신이 전혀 없고 질투, 시기, 또 칭찬과 인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업적 때문에 교만으로 충만한 독선적인 형식주의자보다 더 하늘나라에서 먼 사람은 없다. 그들은 요한이 독사의 자식, 악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계층에 속한다. 그런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고 의심을 받지 않은 채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 그들은 가장 부도덕한 방탕자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탄의 사업에 봉사한다. 교회 증언 5권 226.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다루기 어려운 우리의 상황을 주께서 아십니다. 혼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기다리니 속히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혼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무덥던 무더위가 어느덧 물러가고 우리는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한국연합회 마당에 있는 호두나무 아래에 가보았더니 벌써 호두가 연그러 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따라 이 땅에는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울던 매미소리가 잦아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귀뚜라미 소리가 저희를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추석을 보낸 것입니다. 추석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뭐니 뭐니 해도 고향, 또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 성묘, 곡식 등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고향은 어디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의 고향은 전라북도 임실입니다. 산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 부르기를 촌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촌놈이라고 불러도 저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저를 촌놈이라고 불러도 그곳은 저의 고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고향을 향하여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동안에 이동한 인구가 3,513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고향과 가족을 찾아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피곤해도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렇게 힘들어도 고향을 꾸역꾸역 찾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그곳에는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를 위하여 일평생을 몸바쳐 일하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자식들이 고향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때로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집에 올 필요 없다. 차도 밀리고 힘들 텐데 나중에 오느라.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실망하고 또 슬퍼하실 것입니다. 고향에 가면 우리의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꿉 친구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나이 들어 볼품이 없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친구는 친구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제 또래의 아이들이 7명 있었습니다. 같은 초등학교 동창들입니다. 남자 둘에 여자아이 5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정든 교정과 마을과 마을 뒷산과 강 주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꿉 친구의 정이 고향에는 묻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나야 할 사람, 부모와 사랑하는 일거 친척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향은 우리들의 추억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들의 꿈을 키워주던 산과 들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들이 다니던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이 고향, 제 고향 뒷산은 회문산입니다. 회문산은 사람들의 그리 알려지지 않은 산이지만 소설 남부근에 보면 회문산이 유명한 산으로 나옵니다. 그 산은 800m 정도 되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나무도 하고 추운 겨울에는 토끼머리도 하면서 그곳에서 정을 쌓았습니다. 정이 있습니다. 앞에는 섬진강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던 학교에는 유독 벚꽃나무가 많았는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밤에 달이 뜨지 않아도 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벚꽃나무 아래서 밤늦도록 술래잡기,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당직을 하시던 선생님이 밖에 나오셔서 저희를 집에 가도록 쫓을 때까지 저희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 놀았습니다. 추억입니다. 여름날 물고기를 잡던 추억. 섬진강에 주낙을 놓고 밤새도록 모기에 물려가며 고기 잡이를 했던 그 추억이 지금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어항을 놓고 하루 종일 수영을 하던 일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산과 들을 다니며 감을 따고 밤을 따던 그 추억들이 생생합니다. 논두렁을 걸어가며 벼 이삭을 잘라먹던 추억들이 생생합니다. 겨울이면 섬진강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추위도 잊어가면서 썰매를 타던 추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고향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해는 저희 집사람의 고향이 진도인데 그 진도를 다녀오다가 목포에서 서울까지 차가 밀려서 16시간을 달려온 기억도 있습니다. 그저 3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16시간 동안 차에서 지낸 것입니다. 그래도 피곤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희 집사람의 정든 고향의 추억을 마음껏 느끼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이라는 것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찾아가야 할 그리운 고향, 본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향을 사모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다윗,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본향을 사모했던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은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했던, 그리워했던 고향, 본향은 그들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 본향이라는 사실입니다. 고향, 본향을 그리워했던 대표적인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저는 몇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 한동안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며 끙끙 앓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아리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를 맞이해준 첫 번째 변화는 시드런 꽃과 나뭇잎이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꽃이 시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마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꽃이 시드는 곳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온몸을 감싸도는 싸늘한 바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자신들을 슬슬 피하며 눈치를 살피는 짐승들의 싸늘한 눈빛을 보아야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즐겨 따르던 짐승들이 이제는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 자신들의 눈앞에 존재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구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을 바라보며 생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의 입구를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바라볼 때마다 가장 마음이 아프고 사무치게 그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던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 가운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에덴 동산 정문에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사람들의 악행이 증가하여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마침내 하늘로 철수시켰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회복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예언하신 가운데는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하늘 본향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곳을 사모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향, 본향을 그리워했던 사람은 아마도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로. 당시 가장 노역이 심하고 학대가 심했던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110살이 되어 죽는 날까지 그는 다시는 자신의 고향 산촌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향을 잃고 93년을 타향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이 그의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동생 베냐민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는 17살의 나이로 애굽에 팔려가면서 멀리 자기의 고향 산천을 바라보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을 예언의 신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시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귀한 결심으로 그는 감동되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고향을 지나가면서 이미 노예의 신분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요셉의 결심을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93년 동안 자기의 고향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나먼 타향 땅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사무친 그 요셉은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했습니다. 그들이 이방 땅 애굽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했지만 그보다 더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원한 고향인 하늘 본향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요셉처럼 고향,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마도 다니엘일 것입니다. 다니엘도 요셉과 거의 비슷한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8세의 생을 마칠 때까지 70여 년을 이방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생활했습니다. 다니엘이 고향과 하늘 본향을 선무했다는 증거는 그가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라도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월절이 될 때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추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초막절이 될 때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옥상에 초막을 지어놓고 밤하늘에 별을 세며 행복하게 보냈던 시간들을 추억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은 죽는 날까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자신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향, 본향은 이렇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단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하시니 방주를 높은 산에 지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평안이 보장된 애굽의 궁정을 떠나 광야에서 고난의 행운을 하면서도 그 길을 따랐습니다. 모든 믿음의 종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뒤에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믿음 위에 굳게 섰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작은 실수들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들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믿음으로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방랑자는 돌아갈 집이 없지만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여행을 마치거나 날이 어두워지면 들어가서 함께 먹을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자신의 지친 몸을 눕히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 돌아갈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나그네처럼 살아도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돌아갈 집은 바로 하늘나라 하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하늘 본향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이 어떤 곳이길래,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땅을 그렇게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까? 하늘 본향은 첫째, 구원 얻은 자의 집입니다. 이 집은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다시 가고 싶었던 집입니다. 선지자와 왕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세계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그 일과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다. 에덴의 생활, 곧 정원과 드레스의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 믿음을 따라 죽은 그 사람들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늘 본향은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던 그 에덴처럼 그렇게 멋있고 영광스러운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구원 얻은 자의 집입니다. 두 번째 하늘 본향은 우리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정말 멋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구원받을 성도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는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멋있는 곳을 향하여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beautiful, 한국말로는 이쁘다, 멋있다, 아름답다, 대단하다. 그 외에 또 무슨 표현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장차 가야 될 하늘 본향은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멋진 단어들을 아무리 동원해도 감히 그 모든 것들을 묘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한 편린만 보아서도 이 땅에 살기를 거부할 것이다. 이 편린, 바늘끝, 우리가 하늘을 바늘끝만큼만 바라보아도 이 땅에 사는 것이 결코 즐겁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훌륭한 모습과 영광을 보았다. 그분의 얼굴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았다. 그분의 옷은 어떤 것보다 더 희었다. 내가 어떻게 하늘의 영광과 열줄로 된 검은 고를 켜면서 노래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묘사할 수 있을까? 1851년에 기록된 화이분의 편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은 감히 사람의 언어로는 묘사하기에 너무도 부족한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67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영문시조 1889년에 기록된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 도성의 한 편린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거하고자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 그곳에 속히 가고 싶습니다. 저 그곳에 정말 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 멋진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고난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멋진 영광스러운 하늘 도성을 선물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 본향은 행복이 보장된 곳입니다. 복음 교역자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새 땅의 상태를 추측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밝히시지 않은 일들에 관해 추측하고 이론을 내세우는 것은 모두 가정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놓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에 대해 마음대로 추측하거나 또는 현세의 생활 상태로 내세의 생활을 추측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은 동정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모든 표정에 나타나 있는 본향이다. 사랑이 그곳을 지배한다. 거기에는 거슬리는 요소들이 없고 불목과 논쟁과 언쟁이 없다. 참 좋은 곳이죠? 네 번째, 하늘나라는 모든 궁금증들이 해결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도대체 우리의 머리로는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고민들이 하늘에 가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증은 구원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당혹스러웠던 문제들이 모두 미래의 세계에서는 밝혀진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는 설명된다.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우리의 제한된 마음이 오직 혼란과 깨어진 약속들만을 발견했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큰 시련으로 보였던 경험들이 무한한 사랑 때문에 초래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동하여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게 하시는 그분의 친절한 돌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절정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이해하고 풀어보려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건강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덜컥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믿음의 종들이 탄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부도가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가면 한 점 의문도 없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사를 마치고 귀국하던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 부부는 자그마치 50년을 아프리카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임기를 마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 본부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그 선교사 부부가 돌아오는 배 시간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노 부부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아무도 자신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젊음을 다 바쳐 봉사하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하여 귀국하는데 그들을 아무도 반겨주지 않은 것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갑판 위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마중 나온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도 붙잡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가방은 너무도 큰 짐처럼 보였습니다. 그 무거운 가방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향으로 태워다 줄 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선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요 5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고 지금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희를 맞이해 주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 그 늙은 선교사의 귓가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저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에 돌아왔기에 환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너는 아직 너의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란다. 너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하늘이란다. 네가 하늘에 오는 그날 나는 천천만만의 천사를 보내어 너를 환영할 것이며 내가 친히 너를 환영하기 위하여 나아갈 것이다. 이 음성을 들은 늙은 선교사 부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무릎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가방을 들어다 줄 사람도 없었고 그들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태워다 줄 자동차도 없었지만 그들은 슬프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돌아가야 할 영원한 하늘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본향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하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처럼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계시는 그곳에 영원한 하늘 본향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2권의 시대적 배경. 교회 증언 1권은 새로 설립된 남은 교회의 가르침과 경험과 사업의 시작과 발전에 관련된 권면을 제시하였고 2권은 교인들의 개인적 경건에 거의 모두를 할애하였다. 증언 1권을 이루는 14권의 증언 소책자가 나타난 13년간 출판사업은 굳은 기반 위에 서게 되었고 교회가 조직되었으며 재정 유지 체제가 이루어졌고 교회는 큰 건강 프로그램에 뛰어들었다. 마지막 기사가 탈고되었을 때 미시간주 배틀크릭의 리뷰 앤드 헤랄드 출판소에서는 인쇄물이 계속 흘러나왔고 근처에 새로 설립된 요양소는 완전 가동 중이었다. 남북전쟁의 암울한 시기가 지나고 교회에는 기회의 때가 왔다. 주어진 임무는 확고한 토대를 고수하고 경계를 넓혀가는 것이었다. 교회의 계속적인 성공의 열쇠는 신자 개인의 온전함에 달려있다. 1868년 초 1권 끝부분의 기사에서 설명된 대로 엘렌 G. 와이트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유포되지 않았던 개인을 위한 증언들을 출판하기 시작했었다. 이 개인 증언들에 관하여 그녀는 이렇게 진술했다. 이 증언들에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책망과 교훈이 다소 들어있다. 그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상황에 맞는 빛을 가지고 있다. 교회 증언 1권 631쪽. 1868년 2월부터 1871년 5월까지의 3년 동안 개인적으로 교인들에게 전해진 교훈은 현재 증언 2권으로 구성된 증언 15호에서 20호의 거의 전체 내용을 이루고 있다. 교훈은 예리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험담, 식욕의 방종, 결혼 관계 등과 오도된 열성, 탐욕, 광신 등에 이르기까지 개인적 경험과 신앙적 취향의 모든 국면을 다루고 있다. 이권에 해당하는 기간의 시작 부분에서 화인 목사 부분은 화인 목사의 건강 조건 때문에 미시간주 그린빌로 얼마간 물러가 있었다. 그들은 곧 미시간에 인접한 주들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모이고 여행하는 활동을 재개하였다. 1868년 11월 그들은 배틀크릭으로 돌아와 집을 마련하였다. 두 달 전인 1868년 9월 미시간주 라이트에서 야영회가 열렸다. 이런 모임으로는 첫 번째 모임이었는데 매우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는 합회들이 야영회를 정규적인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화인 목사 부부는 그곳에 초청을 받았고 그 후 수년간 여름은 주로 연례 야영회에서 보내게 되었다. 이권의 후반부에서 그러한 회합에 관한 권면을 찾아볼 수 있다. 교회 증언 이권의 3년 동안 현대 진리의 사업이 꽤 진전되었다. 배틀크릭의 건강 요양소는 곤란한 침체기를 지나고 전성기에 들어갔다. 1868년 후반부에 J.N. 러퍼브로우와 D.T. 보우드류는 태평양 해안에서 재림교회의 횃불을 밝혔다. 같은 해에 유럽의 안식일 준수 재림교도인 50명의 회중이 배틀크릭의 대총회 형제들과 서신을 나누게 되었고 이듬해 그들은 대표자를 파견하여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탄원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이득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적은 교인들의 영성을 저하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여 그들이 이 세상에 애착을 갖게 하고 교회 안을 비난의 정신으로 물들이고 자선의 샘들을 고갈시키며 특히 젊은이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이런 위험한 풍조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사자 화인 여사는 음성과 글로써 교인들이 온전함과 의의 높은 표준에 이르도록 충성되고 열렬하게 기별을 전하였다. 어떤 경우에 화인 여사는 어느 한 교회의 여러 교인들의 개인적인 생활과 관계되는 계시들을 받았다. 집회를 통하여 개인적 증언들을 전달한 후에 그 교훈들을 기록하여 관계된 교회들에 보냈다. 그러한 편지들이 상당수 증언 2권에 포함되었다. 이 711쪽으로 된 증언을 사려 깊게 읽는 자는 다양한 주제뿐만 아니라 이 짧은 기간에 개인 증언을 위해 할애된 방대한 양의 깊은 감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발행된 것은 이 기간 화인 여사가 기록한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증언 15호가 나오기 몇 주 전에 화인 목사는 리뷰앤드 헤랄드지의 알림에 글을 썼다. 화인 여사에게서 구두로 증언을 받은 사람들은 기록된 것을 받을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려줄 것을 거기서 당부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 화인 여사의 근면과 끈기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이 일을 거의 두 달 동안 손에 잡고 있다. 동부지방 여행 중에 그녀는 가능한 모든 시간을 그러한 증언들을 필사하는 데 이용하였다. 그녀는 집회 시간에 다른 이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중에 많은 증언들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일에 너무도 열중한 나머지 건강과 기력에 손상을 입었다. 그녀는 보통 하루 20장 내지 40장을 기록한다. 리뷰 앤드 헤랄드 1868년 3월 3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별은 밤하늘의 점의 모습으로 반짝거리는 천체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star라고 하지만 사실 영단어 star는 항성만을 뜻합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별을 항성과 행성으로 나눴던 것처럼 고대 그리스에서도 별을 고정된 별과 떠도는 별로 구분했는데 이것이 전해져 오다가 행성은 떠돌이라는 뜻의 플래닛이라는 이름이 붙고 항성은 그냥 스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에서는 스타가 오직 항성을 뜻하며 행성은 스타가 아닌 플래닛이라고 구분합니다. 문제는 민간에서 여전히 해는 sun, 달은 moon, 별은 star라는 분류법을 관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어서 star는 별일 수도 항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맥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어의 별 역시 일상적인 용어로 항성뿐만 아니라 행성과 위성, 유성, 해성 등을 포함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한자어에 별 성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동아시아에서는 밤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를 구분 없이 별로 지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별과 같이 일상 속에서 별로 호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항성의 일종인 태양은 일반인에게는 별로 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보통 별이라 하면 밤하늘에 떠있는 조그맣게 보이는 항성을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금성이 새별로도 불리는 것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반사하여 밤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행성도 조그마한 점으로 반짝이기에 별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블랙홀을 제외하고 표면적이 존재하는 모든 단일 천체를 별이라 불러도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은 지구를 포함한 행성은 천문학계에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별은 보통 저녁에서 새벽 시간대에 떠 있으며 행성이나 태양, 달 등과 달리 천구상의 한 지점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옛날의 사람들은 별이 천구에 고정되어 있는 불멸의 존재라 생각했으며 이 별들을 잇고 전설을 붙여 별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옛날에는 이 별자리와 북극성, 남십자성을 보고 방향과 절기를 알았으며 시력 검사에도 쓰였다고 하는데 큰 곰자리인 북두칠성의 미자르가 그 예입니다. 별을 문자나 도형으로 표기할 때는 아스테리크와 오각이나 육각으로 뾰족한 모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에서 반짝하고 퍼져나오는 빛살을 추상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각별의 경우 오망성이라 부르고 육각별은 다윗의 별이라 불리며 현재 이스라엘의 국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뾰족한 모양은 서양에서 기원한 것이고 동아시아에서는 별도 크지만 작을 뿐 해와 달과 똑같은 원으로 인식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별자리를 그릴 때 작은 원들을 선으로 이은 식으로 그려 넣은 것이 대표적인 예시라 하겠습니다. 천체 망원경으로 찍은 천체 사진을 보면 밝은 별은 작은 광점으로 찍히지 않고 십자형 또는 X자형으로 빛살이 퍼져나옵니다. 이는 크로스 필터 등으로 빛살이 퍼지는 효과를 일부러 준 것이 아니라 반사식 망원경에서 부반사경을 고정 지지하는 스포크로 인해 빛이 스포크의 경계에서 회절하여 퍼지기 때문입니다. 스포크가 필요 없는 굴절식 망원경 또는 반사식 망원 렌즈는 이러한 십자형 빛살이 생기지 않습니다. 천문대나 고배율의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밤하늘의 별이 아주 크게 보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행성이 아니라면 몇 배율로 봐도 지구에서 보면 별은 그냥 점으로 보일 뿐입니다. 연주시차 공식을 이용하면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별의 거리는 파색으로 표현하는데 1파색은 약 3.26광년에 해당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광체의 밝기 단위는 등급을 쓰며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겉보기 등급은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으로 다시 나뉩니다. 이러한 별의 등급은 높은 숫자일수록 어둡고 낮은 숫자일수록 더 밝습니다. 그리고 자연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과 음수도 될 수 있고 소수점도 가능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별이며 5등급은 100배, 2.5등급은 10배의 밝기 차이에 해당합니다. 별의 등급이 1등급 내려가는 것은 약 2.512배 밝아지는 것에 해당합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어떤 지역에서는 시골로 멀리 나가야 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맑은 날에는 도시에서도 1등성이 관찰 가능하기도 합니다. 금성이나 목성의 경우는 매우 밝기 때문에 날씨가 웬만큼 흐리지 않는 이상 어디서든지 관찰 가능합니다. 흔히 도시에서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대기 오염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지만 사실은 불빛으로 인한 광공해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가까운 곳에 밝은 광원이 있으면 암 순응을 해치게 되며 도시 불빛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대기에 반사되어 전체적인 밤 하늘의 밝기를 높여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육안 관측뿐만 아니라 천체 사진 촬영 시에도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별은 아주 작은 점 광원이기 때문에 이를 촬영하려면 장 노출 고감도 촬영이 필요한데 배경의 광공해까지 함께 담아버리기 때문에 장 노출을 하자니 사진이 하얗게 타버리고 노출을 줄이거나 저감도를 하자니 별이 찍히지 않게 되어 천체 사진 촬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체 사진 최고의 장비는 광공해가 없는 지역의 밤 하늘이라고 말할 정도라 합니다. 별의 물리적 크기는 일부 가까운 항성의 경우 거리를 떨어뜨린 망원경에서 입사한 빛을 서로 합쳤을 때 나오는 간섬 무늬의 패턴이나 달에 발생하는 광도 변화를 이용하여 시직경을 구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시직경을 직접 구할 수 있는 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유효 온도와 표면적, 광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크기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관측된 바로 가장 큰 별은 방패자리 스티븐슨 2-18로 태양 반경의 2150배 정도이며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 AU로 치면 대략 10AU 정도의 크기입니다. 만약 이 별이 지금의 태양 자리에 있다면 천왕성에 닿을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을 통해 인간의 중대사를 결정짓고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사람들의 오래된 관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한 자연현상으로서 빛나는 별의 모습을 사용하시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재림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키는 별과 같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